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중에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27일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중국을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강등했다고 밝혔습니다.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단속,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해 국무부가 정한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강제노동과 성매매, 인신매매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3등급으로 지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중국 당국자들은 중국 내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인신매매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강제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는 북한으로 계속 강제 소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는 북한을 지난 2003년 이후 15년 연속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새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7월 10일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7일 법안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표결을 미루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공화당은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이번 주 내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최소 5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 구성으로 볼 때 공화당은 의료보험 개혁 법안의 상원 통과까지 단 2명의 이탈표만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브래스카 출신의 존 튠 상원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의 목표는 여전히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되고 있는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부 유럽 나라들의 대규모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최대 국영 석유 회사인 로스네프티는 27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자사 컴퓨터 시스템에 강력한 해킹 공격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로스네프티의 웹사이트 등은 한동안 접속이 불가능했지만 석유 생산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그 밖에 러시아의 철강 회사도 현재 비슷한 공격을 받았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정부의 컴퓨터 전산망이 해킹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중앙은행과 지역 공항에도 비슷한 공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덴마크의 대형 에너지 그룹도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들 기업들은 컴퓨터 이용을 불가능하게 한 뒤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 4월 자행한 것과 유사한 화학무기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리아는 미국의 이런 성명을 일축하면서 시리아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성명에서 시리아의 알 아사드 대통령 정부군이 또다시 화학무기 공격을 자행하면 그와 그의 군대가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가 화학무기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증거는 없습니다. 이란 외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부분적 시행을 허용한 미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27일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을 겨냥한 테러 공격에 가담하지 않은 나라의 국민들이 명단에 오른 건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들은 하지도 않은 테러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도가 전임자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는 전 세계 37개국에서 실시해 오늘 발표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이후 해외에서 미국의 이미지가 급격히 추락했고 미국의 새 지도자에 대한 견해도 대체로 부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 지도자로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5%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더 신뢰한다고 답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러시아뿐이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28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또다시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기온 21도에서 31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올해도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이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북한은 미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올해도 3등급 국가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15년 연속 국무부가 지정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단속,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해 국무부가 정한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의 강제노동과 학생들의 강제노동, 외국 기업들과의 양자계약을 통한 강제노동을 통해 인신매매를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북한 당국의 압박 때문에 북한을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목적지 국가에서 인신매매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강제노동이 정치적 압박체제의 일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2만 명에서 3만 명의 아동이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중 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무국적자가 되고 착취 가능성에 취약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이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국제인권감시요원들이 해외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강제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사형 등 가혹한 형량을 선고하는 대신 지원을 제공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인신매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사건을 조사해 기소하며 인신매매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 이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콩고, 시리아, 수단, 남수단, 이란, 베네수엘라 등 22개국을 3등급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강등됐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강제노동과 성매매, 인신매매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자들이 인신매매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북한 주민들을 강제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는 북한으로 계속 강제 송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반도 프라이카우프트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 방안 중 하나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어 남북 간 성과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고도화를 멈추는 등의 올바른 대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 등은 북핵 문제 진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선 평화협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이지만 북핵 문제의 해결 단계에서 체결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미한 상호방위조약 사안으로 평화협정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열린 자세를 갖되 미한 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문제 진전과 연계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해야 된다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기반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비핵화라는 부분에서 진전이 없으면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의 구조적인 현상 변경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의 성과가 있을 때는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고 평화협정 역시 비핵화가 실현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라는 얘기거든요.
조 후보자는 북핵 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 보유를 목표로 도발을 지속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고 진단하고 우선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고도화를 멈추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추진하는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핵 협상 차원에서 미한 군사훈련 중단 등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유관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립돼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도 대화와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에 연계하고 금강산 관광도 한국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과 북핵 관련 여건이 조성된 상황에서 재개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선 8.15 광복절과 추석 등의 계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북한의 병원 건립 등 인도적 분야의 협력을 제공하는 이른바 한반도 프라이카오프 방식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카오프 방식은 옛 서독이 동독에 정치범을 석방하는 대가로 현금과 현물을 지원한 방식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프라이카오프 방식은 이산가족 상봉을 넘어 재결합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연간 한 3, 4천 명씩 이 세상을 떠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산가족의 상봉이라든지 문제 해결의 시기 없어 절박성이 있는 것이죠. 그 방법 중 하나가 현물이든 현금이든 이런 소위 말해서 자유를 사는 과거 독일 이런 방식 그것이 하나의 해법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조 후보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조기 붕괴론에 대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년간 당, 군, 정 모든 분야에서 권력 승계를 마무리해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내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권력 투쟁이나 조직화된 도전 세력의 활동 징후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활동에 기여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새로운 제재에 동참해준 인도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제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지난해 대북 교역에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나라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산하 국제무역센터 집계에 따르면 2016년 북한과 인도의 총 교역액은 약 1억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인도 정부는 2017년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명령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탄도미사일을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미 국가정보국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도 지난 몇 개월간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스콧 브레이 미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담당관은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unprecedented levels of testing and displays of strategic weapons in 2016 show that Kim is intent.
브레이 담당관은 26일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한미 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해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전략 무기 실험과 과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의 생존 방식으로 핵을 내세우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김 위원장은 어떤 조건에서도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의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올해에만 총 8번 모두 1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이 올해 안에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데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has a clear strategic objective. Developing the ability to deliver a missile-based nuclear warhead to North America.
북한은 현재 분명한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는 바로 북미 지역 도달이 가능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연이어 실패하고 아직까지 ICBM 비행 시험을 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여전히 몇 가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브레이 담당관은 밝혔습니다. 브레이 담당관은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무거운 미사일을 쏘아올릴 수 있어야 하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있어야 하지만 북한은 아직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이들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설계와 성능 개선을 위한 충분한 실험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을 염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이 정보관은 이런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북한과 김정은 정권은 미국 정부의 안보와 정보 부문에서 최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브레이 담당관은 중국이 지난 몇 개월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make sure that they were sending sufficiently from Beijing's perspective.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할 경우 지불해야 할 대가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브레이 담당관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의장단 초청 오찬을 열고 유라시아 의회 대표들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물류 유통망 구축과 정보통신 기반 확충 등 유라시아 국가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들을 언급하면서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가 이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27일 한국 국회와 러시아 하원 공동 주최로 제2회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이틀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세균 한국 국회의장은 북핵 문제 해결에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한국 국회의장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기조연설에서 대북 제재와 협상을 위한 대화가 병행될 때 비로소 북한 문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남북한 국회의장 회의를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이러한 노력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문제이자 유라시아 발전과 번영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제재와 대화 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북한이 그동안 유엔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왔다며 이 같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당연하지만 제재만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나쳐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 역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최근 한국 국회는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한 정부의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 의장은 아울러 한반도에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한반도와 유럽이 육로로 연결되면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을 잇는 새로운 교류망이 열릴 것이라며 이는 통일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난다는 걸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앞서 정 의장은 지난 4월 북한 당국에 이번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참가를 요청했지만 북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초청 대상은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이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의 지난 5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지난 4월에 IPU총회 때 아마 우리 대표단, 그 다음에 러시아 대표단을 통해서 북측에 참가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까지 북한의 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정 의장은 26일 이번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장핑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과 양자 면담을 갖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장핑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관계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바로 사드라면서 사드 문제를 해결해 한중 관계를 다시 건전하고 안정적인 궤도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핑 부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축전을 보냈고 통화도 했다며 이는 중국 측이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선의를 보인 것이라면서 한국도 한중 관계를 생각한다면 사드라는 큰 장애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의장은 과연 사드 문제가 수교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한중 관계를 흔들만한 사안인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데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장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역지사지를 언급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지난해엔 미사일 시험을 24번이나 했다며 한국으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핵 문제가 없었다면 사드 도입도 필요 없다며 한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든 한국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중국이 한국의 입장이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잘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장은 아울러 오래된 한중 관계의 역사를 볼 때 이를 원점에서 더 후퇴시키는 건 옳지 않다며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이 보다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원에는 문 대통령의 방문 환영 결의안도 상정돼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하원 본회의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President Moon's trip comes at a critical time. A critical time for America's strategic relationship.
에드루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 발언에서 문 대통령의 방미는 미국과 한국 간 전략적 관계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이뤄진다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도전이 증가하는 지금 미한 간 우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엇 앵겔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독재자 김정은이 통제하는 위험한 북한 정권을 감안하면 미한 동맹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rust that President Moon's visit will deepen understanding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in these trying times so that we may face this challenge.
문 대통령의 방미가 어려운 시기에 미국과 한국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함께 도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슈나이더 의원도 북한이 단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중요한 시기에 미한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must continue to stand together to contain this threat and ensure the security and safety of this strategically important.
슈나이더 의원은 미국과 한국이 계속 단결해 북한 위협을 억제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태 지역의 안보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마이크 켈리 의원은 미한동맹은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지도력의 초석이라며 미한동맹이 시련을 겪을 수 있지만 동맹에 대한 믿음과 결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represents a continuation of the friendship between our two nations.
공화당의 마이크 코프먼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방미는 두 나라 간 계속된 우정을 나타낸다며 미한 동맹이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화당의 피터 로스캠, 톰 맥아더, 미미 월터스, 민주당의 아이시 헤이스팅스, 제리 코넬리 의원 등도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한편 미 상원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미국 방문을 환영하고 미국과 한국 관계를 기념하는 결의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달 5일 출국한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초청으로 5일부터 이틀간 독일 베를린을 공식 방문해 한독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메르켈 총리,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회담하고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양국 우호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매일 12시간 넘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임금의 3분의 2는 북한 당국에 상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해외 북한 노동자 실태 조사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의 민간 대북방송 국민통일방송의 염승철 특별 취재팀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입니다.
예, 염승철 팀장님, 중국에 다녀오셨는데 최근에 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실태 조사를 위해서 접경 지역에 다녀오셨죠. 이번 조사가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일단 북중 접경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다녀왔고요.
네.
4명의 특별 취재팀을 꾸려서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북중 접경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당시에 뭐 김정남 VX 암살 사건도 있었고 사드 배치도 겹쳐서 좀 전체적으로 시국이 좀 뒤숭숭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 파견되기로 했던 탈북 기자가 함께하지 못했고
네.
무엇보다 취재원 섭외가 가장 좀 어려웠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여기저기 문의를 해서 소개도 받고 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의 어떤 처참한 인권 실태를 직접 듣고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을 다녀오셨나요?
네, 저희는 일단 단둥에 먼저 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연기라고 부르는 옌지,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투먼 훈춘까지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네. 작업 현장에도 직접 좀 방문을 하셨나요?
저희가 작업 현장에는 직접 들어갈 수 없었고요.
네.
저희는 뭐 일하고 있는 노동자나 아니면은 관계자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현재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또 어떤 일들 하고 있나요?
저희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알기 어렵지만 공장마다 네. 150명에서 200명 가량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됐고요.
네.
복무원들, 저희가 종업원이라고 부르죠. 종업원들의 경우에는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술을 따르고 노래를 하면서 손님 접대하고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네.
또 투먼시의 개발구역 내에는 3,000명 정도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접근금지 구역이라서 저희는 입구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또 이 밖에도 공식 파견 이외에 친척 방문자 자격으로 와서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네.
경우에는 뭐 치매 노인을 돌본다던가 보모 역할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환경은 좀 어떤가요, 이분들?
일단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공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점심 시간 외에 휴식 시간은 따로 없었고 또 먼지가 가득한 공장에서 쉼없이 일하다가 쓰러지는 여공들도 있다 이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들은 보름에 한 번 쉴 수 있었는데요. 7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을 하고요.
네네.
같은 공장의 중국 노동자들은 뭐 식사 후 30분이라도 낮잠을 잘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허용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실내 온도는 30도 이상 가까이 가는데 에어컨 없이 선풍기 몇 대만 의존을 하고 그리고 차가운 손수건을 목에 걸치고 일한다고 했고요.
네네.
복무원의 경우도 12시간 이상 일하는 건 마찬가지였는데 퇴근 후에도 개인적인 시간은 가지지 못하고 뭐 서클 활동이나 중국어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뭐 취침을 하는 시간이 새벽 2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가혹행위를 당하고 그런 경우는 좀 없나 봐요?
가혹행위라고 한다면 일단 뭐 한국에서 보는 어떤 인권적인 기준에서는 네. 일단 그런 장시간 근로 환경 그런 것 자체가 가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구타 같은 행위는 일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근로 시간이 매우 길고 그런데 이런 사회 보장 혜택 같은 건 좀 받고 있나요?
일단 중국은 주 5일제 40시간 근무거든요.
네.
거기서 초과 근로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게 또 실시가 되고 있는데 초과 근로는 원래 하루 1시간이고 특수 상황에서 3시간 그리고 월 36시간 한도 이내에서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북한 노동자들에겐 또 적용이 안 되고요. 또 중국은 자국 내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사회보험 가입을 원래는 의무화하고 있고요.
네.
2011년 11월부터 중국 내 취업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임시 방안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거에 따르면 중국 내 고용업체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는 원래 중국 5대 사회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양로, 의료, 실업, 산재, 출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여기서 북한 노동자들은 열애라는 거고요.
네.
또 이거는 중국 측 기업과 북한 측이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북한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누락시켰기 때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네. 그럼 임금을 북한 당국에 상납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은 2,000위안 정도 받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네.
여기서 실수령액이 600위안 정도가 되고요.
네.
저희가 뭐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300 정도 받고 100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중국인 노동자가 3,000위안 정도 받는다는 걸 감안하면 일단 2,000위안은 훨씬 적은 임금이고요.
네.
여기서 또 3분의 2를 상납을 하면서 3분의 2 이상이죠.
네.
그러면서 노동자 본인이 가져가는 돈은 터무니없이 작아지게 되고
네.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다들 해외에 파견돼서 일하려고 뇌물까지 고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600위안만 받아도 북한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뭐 20배에서 30배 이상 받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생활할 때 단체 생활을 하는데 사상 통제라든가 뭐 총화 뭐 이런 부분도 있나요?
뭐 생활 통제, 총화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있고요.
네.
그거는 어딜 가나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곳이면은 항상 있는 거로 이제 파악이 됐고
네.
총화 같은 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관리자들이 굉장히 억압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증언은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와 있는 북한 사람일지라도 어쨌든 자국민이기 때문에 따지자면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을 조금 더 뭐 보듬어 주고 있다 뭐 이런 증언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번 취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사건이나 사람이 있나요?
뭐 이번 취재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건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툼원 지나서 훈춘 지나서 방천 방향으로 가던 쪽이었는데
네.
거기서 불시에 또 검문을 받아가지고
네.
네, 중국 군인들의 어떤 그런 검문 현장을 저희가 또 취재를 해서 그거를
네.
보고기사로 낸 게 있었고요.
네네.
뭐 기억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저희가 친척 방문 자격으로 와 있는 북한 노동자 분이었는데 그분의 사연이 또 워낙 기구해가지고
네.
또 제가 북한에 두고 온 어떤 그분의 아들과 또래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네.
되게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예, 염승철 국민통일방송 팀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민간 대북 매체인 국민통일방송 염승철 특별취재팀장으로부터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며 새로운 손전화기 진달래3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진달래3를 자기들식으로 만들었다고 선전했지만 국산화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만경대 기술정보사에서 국산화된 지능형 손전화기인 스마트폰 진달래3을 개발해 내놓았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외형이 미국 회사 애플사가 만드는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연상시키는 진달래3은 3인 주폐 유희, 열람기, 숨기기, 전자주판, 화상자료 같은 스마트폰용 프로그램 앱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은 전화 기능이 있는 소형 컴퓨터의 역할을 하며 소리와 글자에 더해 큰 용량의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음성통화와 문자 전송은 물론 인터넷에 연결해 이메일을 주고받고 학습과 오락, 종교 등에 관련된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쓸 수 있습니다. 손전화 가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진달래 3에 앞서 스마트폰 두 종을 이미 선보인 바 있습니다. 바로 아리랑과 평양터치입니다. 스마트폰 도입 초기에 북한은 중국 화웨이 제품에 조선, 평양이라는 상표를 부착해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3년 자체 생산한 아리랑을 선보였고 이후 평양터치도 개발했습니다. 아리랑은 화면 크기 4.2인치, 해상도는 105만 화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아리랑의 가격은 약 $400, 그리고 평양터치는 $700에 이릅니다. 조선의 오늘은 특히 진달래3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통해 외형과 구조설계, 핵심 요소인 주기판의 장치회로 설계, 조작체계 프로그램 설계 등 지능형 손전화기 개발의 모든 요소들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국산화를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과학기술 전문가인 서울의 민간단체 NK지식인연대의 김훈광 대표는 북한의 주장에 회의적입니다.
근데 지금 뭐 진달래 스펙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정도인지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사실상 북한이 하드웨어 능력을 봤을 때에는 그게 나올 수는 없어요.
진달래 3이 완전하게 북한 기술로 만들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포함해 스마트폰 생산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해 손전화를 대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북한의 중국산 손전화 수입액은 약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00%나 증가했습니다. 김강 대표는 북한이 스마트폰을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품을 중국에서 공급받아서 조립하고 북한만의 프로그램을 장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중국에서 전체 하드웨어를 사다가 지역화 처리라 해가지고 그 조선말포로 이제 맞춰놓고 그다 자기들이 뭐 개발한 소프트웨어들 겠다 이제 그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팔았어요.
북한 과학기술 전문가인 노스코리아테크의 마틴 윌리엄스 대표도 과거 BOA에 북한 스마트폰 아리랑을 입수해 분해해본 결과 중국산 스마트폰을 그대로 들여다 프로그램만 바꾼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었습니다. 핵심 기술이 없을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 때문에 북한이 스마트폰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들여오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NK지식인연대의 김훈강 대표는 북한이 스마트폰 하드웨어는 수입해도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모두 자체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쪽은 100%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물론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쓰면서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썼을 것이고 나머지 뭐 부호화 쪽이나 그리고 안에 있는 뭐 저 앱이라든지 기타 뭐 나머지 서비스들 그런 것들은 뭐 자체로 개발했을 거예요.
김강 대표는 북한에서는 현재 스마트폰이 제한된 성능과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의 오늘은 진달래3이 개발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사용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탈북 남성 오스틴 현 씨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오스틴 현 씨의 첫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Baby, girl, what's that? 미동북부 뉴욕주 맨해튼의 북서부 지역.
갔다가 그 비행기 캐나다로 돌려가지고 캐나다로 가.
한 한국 음식점에서 오스틴 현 씨의 대학교 후배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야, 근데 너 언제 입대하는 거야? 내년?
아, 이날 모인 젊은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입니다. 오스틴 씨는 군입대를 위해 한국에 들어가는 후배에게 우스갯소리로 격려합니다. 이날 모인 4명의 청년들은 뉴욕 맨하튼 북서부에 위치한 컬럼비아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1754년 설립된 컬럼비아 대학은 이른바 아이비리그 8개 대학 가운데 하나인 명문 사립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8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미국 대통령 등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으며 입학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오스틴 현 씨는 탈북자로서는 처음으로 2014년 컬럼비아 대학 정치학과에 편입했습니다. 학부 과정의 25%를 차지하는 제너럴 스터디 스쿨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 과정은 편입이나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전문직에 종사하다 입학하는 성인들을 위한 과정으로 1,900여 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씨는 당시 정치학과 2학년으로 편입했고 최근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오스틴 씨가 3년 동안 쌓은 학문만큼 얻게 된 건 바로 사람들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는
친구들은 오스틴 씨가 탈북자로서 역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청년들은 서로 배경도 다르고 역사학, 간호학, 정치학 등 공부한 분야도 다르지만 뜻을 함께 했던 동지 같은 인연입니다.
신국선언 하면서 맨하탄에서 촛불 집회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나도 그때 처음 봤고
말을 통하는 사람들
저는 그냥 상식이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선 후보 찍은 사람이 다 다르죠.
그렇죠. 다 다를 것 같아요.
다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다 달라요.
시국선언 지난해 11월 15일 컬럼비아 대학교와 예일대학교 한인 학생들이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분개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영문과 한글로 발표했습니다. 당시 오스틴 현 씨도 150여 명의 한인 학생들과 뜻을 함께했습니다.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국가에 잘못했던 것을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회라면 그거 그 사회는 진짜 문제가 있다. 특히 나 같은 경우에 뭐 애들 제 친구들은 다 아니까 나는 독재는 이상 없어져야 될 가장 인류가 끊임없이 투쟁해야 될 싸워서 무너뜨려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잘못됐다. 대한민국
오스틴 씨와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이 청년들은 한참 동안 미국과 한국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국 국민으로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미국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던 얘기도 꺼냈습니다.
여기서 맨하튼에서 우리가 차를 렌트해가지고 갔어. 한 시간 넘게 트래픽 걸려가지고 딱 갔는데 5시 1분에 도착한 거야. 그래서 4명이 가가지고 2명을 내려보내고 나 파킹하고 딱 갔는데 다시 3분에 딱 도착하니까 이미 클로즈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빠 마지막 날 갔어요?
아니 토요일날. 일요일이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에이씨 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돌아왔어. 돌아와서 그 다음날에 다시 뉴저지로 가가지고 투표했지.
한창 이야기꽃을 피우던 청년들. 밤 9시가 지나서야 자리를 뜨는데요.
아무튼 조만간에 봅시다. 그리고 꼭 좀 딱 이번엔 꼭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게 3주 남았다. 나 어떡하냐.
안녕.
안녕.
누나 카톡해요. 잘 가.
한 목소리를 내던 동지들. 직업을 구하기 위해 군 복무를 위해 그리고 박사 학위를 얻기 위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금요일 밤 뉴욕의 거리를 걷는 오스틴 씨. 미국인들과 보다 나은 소통을 위해 미국식 이름을 지었다는 오스틴 씨는 헤어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뭔가를 느낀 듯 말을 꺼냅니다.
계속해서 그냥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가능하면은 이런 다양성들이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제 개인 삶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래서 가능하면은
매일 지나가는 거리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뉴욕 맨하튼을 10분 남짓 걸으니 숙소에 도착.
여기가 아파트예요?
네. 이 아파트가 1909년에 지어졌어요.
어이구, 무슨 타임캡슐에 들어가는 것 같아.
이거 엘리베이터. 저도 와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구나. 근데 그때 이미 엘리베이터가 있었 거예요, 이거는. 다른 옆에 건물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걔들은 그러면 더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여기는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2년?
2년.
네.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문을 갈고 닦은 수많은 청년들이 거쳐간 공간. 오스틴 씨도 이 작은 공간에서 지난 시간을 버텼습니다.
어머, 농구들.
예상대로 작은 숙소. 좁은 화장실과 부엌이 나란히 붙어 있고 소파와 탁자를 놓아 거실 모양도 갖췄습니다.
등은 왜 달아놓으셨어요?
제가 미국인 친구가 제 룸메가 미국 백인이에요. 보스턴에서 온. 근데 되게 이런 걸 좋아해요.
함께 살고 있는 백인 미국인 남학생의 취향에 맞는 이색적인 실내 장식도 눈에 띕니다.
이 아파트에는 그럼 콜롬비아 대학생들만 사나요?
네. 이게 PhD 하우징이에요. 북한으로 치면 준박사들이랑 박사들. 근데 준박사도 아니고 준박사 빌딩은 따로 있고 여기는 박사 빌딩이에요. 근데 미국에는 박사하고 나서 포스트 닥터라고 해가지고 준교수라고 해야
하나? 이 숙소는 다른 숙소와 다르게 박사 학위를 준비하거나 박사 학위를 따고 교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거주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오스틴 씨는 학부생으로 유일하게 이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탈북자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명문대학교의 정치학도로 바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학생의 미팅이나 아니면은 학생회 안에서 계속해서 리더들은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같이 밥 먹고 시간 보내고 그리고 뭐 좀 뭐 행사 하나 준비하게 되면은 거의 뭐 몇 개월씩 준비해야 되니까 학교는 저는 거의 뭐 모든 대부분의 저한테 미팅이라 그러면은 학교 관련된 거의 90% 이상이죠.
학교 일을 많이 하셨구나.
많이 했죠.
학교 일이라는 게 어떤 종류 일이에요? 학생회?
학생회도 했고 저는 제가 클럽 하나 만들었어요. 클럽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컬럼비아 대학교 내 한인 학생회장을 지냈던 오스틴 씨. 오스틴 현 씨는 바로 이곳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간 겁니다. 오스틴 씨가 미국에 온 건 지난 2012년입니다. 미 중남부 텍사스에서 유학 생활을 처음 시작했고 동북부 뉴욕으로 오게 된 건데요. 지난 2005년에 한국에 입국한 오스틴 씨는 우연한 기회에 뉴질랜드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후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교를 들어왔을 때와 졸업한 후의 모습은 자신도 상상할 수 없게 성장한 모습이라고 오스틴 씨는 말합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늘은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오스틴 현 씨의 첫 번째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두 번째 사연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에서 21도, 낮 기온 21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m로 비교적 잔잔히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흐리지만 중강, 강계, 희천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덕도 하루 종일 구름의 양 많은 가운데 기온은 18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남포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9도, 신의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하루 종일 구름의 양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7도, 용현 아침에는 19도,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아침에는 20도, 낮 최고 29도, 사리원 아침 최저 20도,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해산, 장진, 풍산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8도, 풍산 아침 기온 11도, 낮에는 24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3도, 웅기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1도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아침 최저 10도, 낮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m로 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6월 28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중에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27일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중국을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강등했다고 밝혔습니다.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단속,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해 국무부가 정한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강제 노동과 성매매, 인신매매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3등급으로 지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중국 당국자들은 중국 내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인신매매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강제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는 북한으로 계속 강제 송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는 북한을 지난 2003년 이후 15년 연속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새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7월 10일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7일 법안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표결을 미루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공화당은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이번 주 내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최소 5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 구성으로 볼 때 공화당은 의료보험 개혁 법안의 상원 통과까지 단 두 명의 이탈표만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브래스카 출신의 존 튠 상원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의 목표는 여전히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되고 있는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부 유럽 나라들의 대규모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최대 국영 석유 회사인 로스네프티는 27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자사 컴퓨터 시스템에 강력한 해킹 공격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로스네프티의 웹사이트 등은 한동안 접속이 불가능했지만 석유 생산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그 밖에 러시아의 철광 회사도 현재 비슷한 공격을 받았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정부의 컴퓨터 전산망이 해킹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중앙은행과 지역 공항에도 비슷한 공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덴마크의 대형 에너지 그룹도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 4월 자행한 것과 유사한 화학무기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리아는 미국의 이런 성명을 일축하면서 시리아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성명에서 시리아의 알 아사드 대통령 정부군이 또다시 화학무기 공격을 자행하면 그와 그의 군대가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가 화학무기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증거는 없습니다. 이란 외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부분적 시행을 허용한 미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27일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을 겨냥한 테러 공격에 가담하지 않은 나라의 국민들이 명단에 오른 건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들은 하지도 않은 테러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 대법원의 결정은 새로운 조직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테러 그룹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칭하며 과거 테러에 가담한 국민이 있는 나라는 이번 여행금지 명단에서 빠졌다고 자리프 외무장관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감옥에 대한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으로 57명이 숨졌다는 시리아 민간단체의 주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민간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이 민간인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군의 조 스크로카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당시 공습이 비전투원들에 대한 잠재적 피해를 피하기 위해 세심하게 계획됐다며 연합군의 민간인 피해 대책반이 그 같은 주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